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온도.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온도. 자, 보시는 그림은 이 프라이팬과 냄비, 그리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에어프라이기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기구들일 겁니다. 이 프라이팬에 이 비싸고 좋은 그 올리브 우유가 넉넉하게 둘러져 있고, 냄비에는 깨끗한 물이 한가득 부어져 있고,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에는 조리를 기다리는 음식 재료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들 안에 아무리 맛있는 요리 재료들과 깨끗한 생수와 맑고 좋은 기름이 부어져 있다 하더라도 온도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 맛있는 요리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섭씨 100도를 넘어야 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도가 넘어야 물이 끓어요. 그리고 기름은 150도에서 200도는 되어야 끓기 시작하고, 이 에어프라이기 역시 200도는 되어야 그 안에 뜨거운 공기가, 200도의 그 뜨거운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조리 그 재료들이 요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적정한 온도에 이르기까지는 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온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해서 요리가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전원을 켜주든지 가스불을 켜주든지 해야 그때부터 온도가 올라고 각각의 적정 온도에 다다르면 비로소 끓기 시작하고 요리가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믿음의 온도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등록교인을 이름으로 올려놨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은 끓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끓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요리가 제대로 될 수 없어요. 때문에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온도를 올리기 시작할 때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믿음에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에는 기적이 없다. 다시 한번 시작! 불신에는 기적이 없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 내용,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 땅에 머물기 시작했는데, 뭐 그 독립국가는 아니었어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등 이 제국의 역사 속에 계속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이 여호와 신앙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차 흐릿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지역적인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라는 종파가 하나 생겼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 율법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613개의 바리새파의 규범들을 만들어서 이걸 613개의 규범들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었죠. 자, 그들이 바리새인. 그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들이 일반 유대인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후예들로 보통 이제 추정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독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제사장과 그 가문 출신의 유대 사회의 부유한 귀족들을 말해요. 제사장 가문이 아주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사회 지도층 인사였기 때문에 늘 그들은 귀족 사회, 유대인들의 귀족 사회였다, 귀족 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각 지역별로 이제 율법을 배우고 예배하던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 중심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 해석을 했었고 각 지역의 회당에서 백성들을 늘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에게는 율법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수도잖아요, 수도. 그렇죠? 예루살렘 수도기 때문에 그 수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과 부하 권력이 주어졌어요. 로마 제국 정부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로마 제국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기득권과 부와 권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바리새인들은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있는 믿음 뭐냐면 부활, 내세, 천국의 존재 또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이 정치적 권력과 세속의 부에 취해 있었던 사두개인들의 경우는 그런 세계와 존재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아이러니죠. 그죠?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천사의 종류, 영적 세계 이런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 믿어. 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인데, 그런 제사장 가문인데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왜일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 세워져 있어요. 그 오랫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힘까지, 이제 종교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힘까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이 있었고,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부와 권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와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사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세가 사모해지겠어요?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거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로마의 식민정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지역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주는 인정을 했는데, 유대 지역은 이 산헤드린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부분은 통치하도록 그렇게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치 사법기구입니다. 정치적인 힘이 있어요. 법적인 힘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치 사법기구로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단체가 누구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인데,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71명이 대부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복음서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회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종교적인 어떤 특별한 집단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역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수십 가지에서 뭐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예요. 아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이라는 건 마스터예요. 마스터. 나의 마스터. 주인이에요. 로드예요. 나의 마스터예요. 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마스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주님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뭔가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들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스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때로는 그게 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아일 수도 있어요. 또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릴 수 없는 어떤 죄된 마음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뒤에서 계속 그걸 조종하고 있는데 너 교회 나가면 그거 아무것도 못해.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사람의 발목을 꽉 잡고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이 안 돼 있나요? 그 전 글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이 안 돼 있나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없어요? 아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강하게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 존재 혹은 그 어떤 무엇 그것이 그 사람의 마스터인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또는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마스터,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일본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인 우치무라 간조의 회심기 How I Became a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쓴 책인데 나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가 이 기독교의 나라인 미국에 유학 갔을 때 19세기 말에 유학을 갔으니까 대단히 일찍 갔죠. 그죠?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간 대학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래서 미국에 대한 동경이 늘 있었어요. 미국에 가고 싶다라는 동경.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고 기독교의 나라니까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가지고 미국의 모습을 보는데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보면 다 목사님 같고 선교사님 같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막 실망스러워서 그 실망한 내용들이 일기 형식으로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나중에 책으로 엮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만든 거죠. 자서전을 쓴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으면서 자신의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다. 이 구세주와 주님은 다른 거. 구세주는 세이비오라 그래요. 세이비오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잖아요. 그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구세주예요. 세이비어예요. 그런데 그 구세주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주님, 그건 마스터예요. 주예요. 로드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그 구세주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과 죄와 자아가 그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 전에 선거 있었지만 정치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납니까?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의 흔적이 그런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비단 정치인뿐이겠습니까? 목회자 중에 훌륭한 분들 정말 많으시지만 그 목사님들께서 진짜 주님으로 섬기는 분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거 맞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 세이비어죠.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몸과 인생과 영혼과 전 인격의 주님으로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스터라고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지옥불에서 떨어질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건져서 천국과 영생을 얻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이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전 인격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 중에 그 어떤 것으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인은 어느 순간 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 율법 해석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마스터가 된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벌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이 됐어요. 막 예수님께 집중이 됐어요. 그랬더니 종교적인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종교적인 시기와 질투가 그들의 마스터가 된 거예요. 과거 그들의 율법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율법의 선생으로, 그들은 율법의 선생으로서 존경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요, 메시아로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든지 그러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오랫동안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제사장을 물려받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백성들의 존경이 따라왔고, 부와 영광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가 따라왔어요. 또한 로마 시대에는 그들이 유대인 사회의 정치적인 종교자 지도자 그룹으로 자연스럽게 그들이 올라갔어요. 아이러니는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와 영생과 부활과 천사와 존재와 같은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가 아쉽겠어요? 땅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긴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어느 순간 제사장이 그냥 직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돈 버는 수단이고 권력을 유지하는 직책일 뿐이고 그냥 편하게 지내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혹여나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끓는 점에 다다를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는 염려가 없다. 저희 부부는 신학교를 다닐 때 결혼을 했어요. 저는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평일에는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요 예배 설교도 하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토요일과 주일은 전적으로 사역을 했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모든 교회 사역을 다 담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옥탑방 하나를 마련해 주셨어요. 파트타임 사례비가 30만 원이었는데 신혼부부가 이 한 달을 그걸 가지고 살았으니 경제적인 건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부족했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30만 원 갖고 사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 뭐 영적인 거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볼까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 늘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람하고 부부가 되어 살고 있으니까 돈 같은 거 좀 없어도 그게 그리 크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유럽과 미국 등 지역사회 격리로 인해서 남편들이 출근을 안 하고 가족이 집에 함께 장기간 머물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또 미국의 가정폭력이 35%나 늘었대요. 가정폭력이 35%. 왜 남편들이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가정폭력이 35%나 늘었다는 거예요. 이혼소송 문의가 지금 미국에서는 쇄도하고 있답니다. 그분들도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슬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커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둘 사이에 사랑의 온도가 식은 거예요. 신혼 때 그 사랑, 처음 그 사랑의 온도가 식어버리니까 가정의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신혼 때 그 사랑의 온도가 잘 유지되고 있었다면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도 지금 상황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불안해도 상대방에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도가 식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도가 식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가 식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이제 여기를 자리하기 시작하면 걱정, 염려, 불안, 뭐 이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믿음의 온도가 뜨거웠을 때는 전혀 그런 염려가 안 되고 안 되니까 평안을 누리고요,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온도가 뜨거워 보세요.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희한해요. 그게 신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온도가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둘러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전도 여행 중에 먹을 빵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다소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밀가루를 부풀게 할 때 쓰는 그 이스트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조금 전에 책망하셨던 부류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빵을 만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빵을 만들 때 쓰는 그 이스트하고 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그 순간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야,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라. 자, 제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빵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그랬겠죠. 야, 부식 담당 누구요? 부식 담당 누구야? 그거 알아서 좀 챙겨왔어야지. 이제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어떤 제자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했을 겁니다. 대책이 뭐냐고 하면서 염려하며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보실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통해서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서는 염려할 거리가 못 된다. 너희들 얼마 전에 5병이요, 7병이요, 그 기적 기억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왜 염려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가 비천에 처했을 때 우리를 존귀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 무섭던 광풍도 잔잔해졌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12절 마지막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뭘까요? 그들은 유대인들 중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해석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구세주가 세이비어라 그랬잖아요. 자, 구세주로 또는 주님, 그 마스터, 주인으로 믿고 있었나요?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있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많은 지식이 있지만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씀은 그에게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란 분은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때문에 불신하던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고 그들을 떠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즉 그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냥 율법에 그냥 관한 거고 제사장이라는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여,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세주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믿지 말고 그 주님이 나의 마스터, 주님 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엉뚱한 거를 그들의 마스터로 삼고 있었으니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풍랑이 내 앞에 있어도,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도, 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내 손에 쥐어진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믿음에는요 불안이 없는 거예요. 불신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근데 또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에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유럽 대부분을 정복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근대 유럽이 배출한 최고의 군사적 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황제로서 살아온 지난 세월 속에 가장 무서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전쟁,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두려웠을 때가 참 많았겠죠. 그런데 당신이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냐고 라고 이런 질문에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전역 미용사를 불러서 수염을 깎을 때였네 라고 했어요. 그 의외의 대답을 했는데,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미용사가 적들에게 큰 뇌물을 받고 변심해서 나폴레옹 면도를 이렇게 하다가 그 면도날로 그 목을 푹 찌르진 않을까, 이런 염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했다는 거예요. 한 번씩 딱 이걸 면도를 맡기면서도 한 번씩은 꼭 그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매주 한 번씩 그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제가 여기서 7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지금처럼 세부에 계신, 살고 계신 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매일 염려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사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구세주로서, 그의 구원자로서, 그의 주님으로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볼게요. 오늘 두 가지예요. 자, 믿음의 온도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에는 기적이 없다. 믿음에는 염려가 없다. 상반되는 거죠. 자, 믿음의 온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믿음의 온도 팍 식었어요. 불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간증거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간증거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께 향해서 함께 하신 어떤 흔적조차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염려가. 그리고 주께서 돌보시는 그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흔적으로 남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 같이 우리 같이 드리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